히브리서 11장 23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때 애굽의 그 정권이 그 이후에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로가 된 그 정권을 잡은 그 집단은 이 히브리 민족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선 타민족이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꾸 그 수가 증가하고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드디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족속 중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가혹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가혹한 명령을 추진하는 그 힘과 그 세력은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믿음으로 지켜냈다. 이렇게 오늘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랬는데 그 아름답다는 것은 스테반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워서 부모가 숨겼다 그랬는데 애가 이뻐서 숨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애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명령을 어길 만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을 할 만한 이런 바로의 명령을 어길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문제를 추적하려고 하지 않고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믿음이 바로의 명령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믿음이 뭐길래 바로의 명령이 가지는 현실적 두려움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벌어질지도 모르는 가혹한 현실을 극복하게 했느냐 이거죠. 물론 우린 쉽게 모세 부모는 믿음을 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믿음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의 의지와 신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지와 신념이 돼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그 사람의 잘남과 못남으로 이 판가름이 된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이 의지력이 강한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나쁘다 그러면 의지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랑 그거가 굉장히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믿음을 그런 신념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 본질이 신념과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해오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나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책임, 성실함, 의지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되어 있다 하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믿음이 좀 더 넓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란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 관계로 통치되는 어떤 영역을 설명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리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 믿음이 뭐길래 그런 현실적인 손해와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이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의지를 지켜내는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다.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여기 이 돌아온 탕자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초점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그거지만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찾습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들에 돼지 치는 자로 내보냅니다. 근데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제 주워 먹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골게 됩니다.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온 집에 자기 아버지는 품꾼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넉넉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버지한테는 면목이 없게 됐지만 일꾼으로 있을 바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일꾼이 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돌아오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아들은 이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 대접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이미 글렀고 일꾼으로 먹고 살아야겠는데 다른 주인들보다 아버지가 더 긍휼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이 되리라 그래요. 이상한 얼굴들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죠. 찾아와야지. 16절, 15장 16절 보세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식을 자식 아닌 취급을 한 적이 없죠. 속 썩인 자식이지 말 안 듣는 자식이지 자식이 아닌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된 종도 속 썩이는 자식하고는 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말하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자지간은 부모와 자식은 그런 믿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쨌든 법이라고요. 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헌혈하기로 해서 피만 갖고 오고 뇌는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자 그 맏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잘 보세요. 맏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했는데 한 번도 보상 안 해주시고 동생은 나가서 다 털어먹고 왔는데 왜 얘한테는 잔치를 해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나한테 일한 건 품꾼으로서 일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 성실히 일했고 동생은 불성실하게 굴었어요.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죠. 배반한 셈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자식한테는 보상을 하려면 벌을 줘야 마땅한데 벌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줬다고요. 왜 그러죠? 둘 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 보상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주인과 종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야. 네가 나가서 씹으려 곡식을 거뒀으면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네 거고 가축을 키웠으면 그게 다 네 거지. 그게 주인을 위해서 해서 거기서 몇 개를 내 품삯으로 받느냐의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자식에게 보상을 안 하는 이유도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이죠. 둘의 관계가 법과 이해라는 관계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있죠. 관계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는 어떤 의미에서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아느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은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만 난 믿음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와 집념 뭐 이런 것으로 이겨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죠. 옆집 때는 매일 고기 먹는데 우리 집은 밤낮 칼국수야. 그래서 옆집에서 야 너 우리 집 오면 매일 저 고기 먹여줄 테니까 우리 집 와라.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가로.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해관계로도 부모와 자식 된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끊었어요 여러분은? 피자에 끊었어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위협이 암만 무서워도 그것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을 자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그 믿음을 그 사용하는 자가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그걸 끊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사탕이나 고기나 아니면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한다 해도 그 관계를 그걸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헌혈하는 날이니까 용서를 하고 지나갑시다. 못 알아들으면 원래 뭐라 그래야 되는데 조금 이따 피를 빼야 되니까 마음을 넉넉히 하고 나갑시다. 그러나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길러봐요. 기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해준 것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죠. 그건 어떤 사랑의 본능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 보상은 뭐죠? 자식이 잘 되는 게 유일한 보상이죠. 다른 보상은 없어요. 부모님께 고맙다고 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게 보상이라고요. 근데 이 왼수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늘 이래요. 뭐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뭐해서 섭섭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많이 했고 또 이제 많이 듣죠. 그 천벌을 받아서. 그죠?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그 말을 들을 때 왜요? 부모가 자식에게 소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식 표현을 빌리자면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요. 어떻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어요. 그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죠. 그 동물에 관한 그 프로 중에 이런 실험을 한 프로가 나왔어요. 그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이해를 위해서 공개를 하자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요? 원숭이 우리의 이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했어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찌릿찌릿하니까 놀라게 말이죠. 그 새끼하고 어미하고를 넣어놓으니까 이 찌릿찌릿 오면 어미들은 예외 없이 새끼를 머리에 인대요. 그 지가 찌릿찌릿 당하는 거죠. 새끼하고 아버지하고를 넣었더니 찌릿찌릿하니까 예외 없이 새끼를 깔고 올라서 들어요. 원숭이가, 누가 사람이 그랬대요. 원숭이가 그러더래요. 하여튼, 모성애보다 무서운 건 없잖아요. 모성애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그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갖고 싶어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여 자기 자녀를 삼았다는 말이 갖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런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꼭 그런단 말이에요. 난 아니니까. 설교하는 재미가 이때 있어요. 자신의 거룩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 없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꾸중할 수 있을 때 아주 설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아니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걸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는 얘기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모의 답변이 뭐예요? 야 누가 널 낳냐? 너 그럼 뭐 입고 있냐? 여태껏 뭐 먹고 살았냐? 너 학교 다니고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게 뭐 있냐? 그럼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갚을게요. 이걸 우리 몰아놓고 한번 팹시다. 못 패겠죠 그래도. 그래서 자기 자식은 빼놓고 와서 패자 그럴 거예요. 그죠? 아 자식 몰아놓고 패기! 어느 날 6월 25일 상기하자 6.25 본당에 다 몰아놓고 불 끄고 담요 뒤집어 쓰고 패기로 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게 왜요? 자기 자식은 다 뺐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외면케 할 수가 없다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뭐 좋은 옷을 입혔다, 맛있는 것을 사줬다 갖고는 그 경중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이미 크게 묶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결정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잘 먹였다, 잘 입혔다로는 그 그람수의 차이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것으로 이미 너무 크게 결정적으로 무게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끊거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이 갖는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편을 들 것이다, 나한테 잘할 것이다, 이전의 문제라고요. 그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말하자면 기도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난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으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그 본질적으로 이해를 된다면 내 부모가 어찌 나한테 잘못하겠느냐, 어찌 나한테 소홀하시겠느냐, 그 얘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와 내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있겠느냐. 하물며 내가 또 아뢰었는데 만일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더 깊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인격에 관한 문제이지. 기도했더니 애가 학교 붙더라,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뭐 그게 그것 자체로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그런 식으로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해버리면 믿음의 본질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성경의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너희 중에 누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자고 너희를 꾀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아닌 것을 쫓아가자고 하거든 그런 사람은 죽여라. 이런 강력한 명령이 이 신명기 13장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얘기로 보자면 이단을 쫓아가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단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이거죠. 이단을 쫓아가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우상을 그 권면하는 자들의 그 권면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한대요. 이렇게만 하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요. 이것이 이단과 우상으로 사람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왜 다른 우상을 따르거나 다른 데로 가지 마라 하면서 뭘 경고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신이냐 얘기할 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우리 소원을 잘 이루어지는 주느냐 이런 관계로 비교를 하자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거나 이단으로 빠질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사랑에 근거하여 있지 않을 때는 넘어간다는 거죠. 사랑에 근거하여 있어.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쪽에 이익이 있어도 우리가 부모 자녀 된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그런 걸로 팔아먹지 않을 텐데 사탕 하나에 팔아먹지 않을 거예요. 칼 들이댄 협박 하나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소원을 이루는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해주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금방 해주는 신이 더 반갑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봐라. 내가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언가를 봐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3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요구하는 핵심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와 자식이 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최고의 그 병폐는 뭐냐 하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믿어봤자 별 특별한 보상도 없고 안 믿기는 캥기고, 그렇죠? 열심을 안 내도 벌이 좀 없고 열심을 내도 보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 철딱선이 없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의 어려운 점,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걸 하고 생각했을 땐 써먹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써먹을 필요가 어떻게 있는지 모를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땐 누가 더 재냐 하면 농땡이 부리는 학생들이 재요. 그땐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나 공부 열심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공부 잘해봤자 그냥 잘한다. 쟤 공부 잘하고 공부 안 하면 저 녀석 공부 못해. 이 정도지 그렇게 치명적인 그 차이가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선 볼 때부터 이제 드러나죠. 어느 학교, 이렇게 물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나왔냐? 그 서울대학 나왔어.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양대학이래요. 아니 왜 속에? 그게 옛날엔 한양이었죠. 그죠? 전통 있는 표현을 하죠. 그게 한양대학이죠. 요새는 달라졌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 됐죠. 구역장을 해도 구역장이 어느 대학 나왔는가 물어봐요. 이번에 어느 구역을 하세요? 구역장이 누구세요? 아무개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다 물어봐요. 조심들 하세요. 그 뭐 이상한 학교 나왔다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나도 뭐 좋은 대학 나와본 적이 없는데 구역장이라도 좀 인류 대학 나온 사람한테 보죠. 평생이 너무 대학이 쫓아다니죠. 그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 있어요? 전 전기공학 했다니까. 전기공학 해갖고 형광등도 못 갈아요. 우리 마누라의 가장 큰 불만이에요. 전 전기과 나오면 라디오나 수선하는 줄 알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난 여자 가정과 나오고 밥 제대로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무슨 과는 아무 의미도 없죠. 어느 대학이냐죠. 우리가 지금 그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한 것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꼭 철딱선이 없는 애들 학교 보냈더니 밤낮 영화 보러 가고 땡땡이 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집에 와서 문 닫아 그러고 공부한다 그러고 소설 보고 학원 간다 그러고 단체로 노래방 가고. 우리 아들 얘기인데 그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제 아들이나. 왜 그런다고요? 이건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나갔다 들어온 그 작은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 시간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가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성경은 부도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죠. 방탕하다는 것은 그 시간을 성실히 살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성실함은 그 시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 인격이 조성돼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놓쳤죠. 즉 작은 아들이 환영을 받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죠?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기준이. 큰 아들은 얘기가 다르죠. 큰 아들은 성실히 살았어요. 큰 아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에 대한 기준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큰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죠. 큰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을 오해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면에서 작은 아들보다 100번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외면하고 팔아먹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진심은 있죠. 지금이라도 공산당이 내려와서 권총 들이대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면 난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각오가 있죠. 그 사랑이 우리 자녀식으로 얘기하면 난 부모님이 알아 누우시면 손가락 잘라서 피 먹일 거야. 옛날엔 최고의 효도가 이거였어요. 그 겨울에 딸기 어디 가서 따오는 거랑, 그죠? 잉어, 얼음 깨고 들어가서 잉어 잡아오는 거. 이게 이제 효도의 최고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죽을 때 손가락 깨물어 피 넣지 말고 지금 공부하라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웃는 사람은 뭐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안 웃는 사람은 좋은 거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라고요. 바로의 공갈을 극복한 믿음.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에게만 나타나시고 모세의 부모에게만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그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여러분은 사랑을 덜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홀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소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로 믿음 없는 자 되게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온 열심을 바쳐 우리의 인생을 주의 자녀답게 사는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